그리스도인은 평생 세 가지 유형의 가족과 어울려 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첫째 가족은 우리 육신 내의 가족,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가족이죠. 그러나 우리에겐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가족입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 가족이죠. 여기에 하나를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생활 혹은 일터에서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가족 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일터의 가족입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로마 시대에는 로마가 정복한 많은 식민지에서 노예들을 데려와 그들과 더불어 어울려 가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많을 때는 로마 인구의 절반이 노예로 구성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집안의 사소한 일들, 노동을 비롯해서 똑똑한 노예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가정교사로 복무하였고 일터의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와 가정에서의 가족관계를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바울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과 10절에서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더 이상 노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를 우리의 일터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과 상전의 관계를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에 적용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어떻게 우리는 가족관계를 형성하면서 일생을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가정과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칭호가 있잖아요. 부모,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그리고 교회에 오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런 여러 가지 칭호가 있습니다만은 본문에서는 단순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남자,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우린 그 중에 어디 하나에 속할 거예요. 나는 늙은 남자다.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젊은 남자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늙은 여자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젊은 여자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어떤 질문을 해도 결코 손을 올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손들어 보세요. 그 중에 하나 속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다 같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여기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사운드 닥트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닥트린. 그러니까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이란 말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 다시 말하면 건강한 가족에 대한 레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가족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할까요? 오늘 주일의 주제는 해피 패밀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가정들이 해피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해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것은 바른 교훈이에요. 건강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교훈을 놓쳤을 때 우리는 해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훈,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해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스위스의 라브리에서 우리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에게 전도를 하시던 프랜시스 쉐이퍼 박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정들이 행복을 놓친 이유는 행복 추구만 강조하고 올바름에 대한 가치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의 가족의 붕괴와 몰락은 거룩함의 가치, 올바름의 가치를 상실한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가르치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 그런 가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레슨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게. 자,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는 남자들, 이게 늙은 남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기 먼저 늙은 남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를 강조해요. 세 가지 태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절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 이웃들을 향한 신중함. 이 세 가지 태도를 먼저 강조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 면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정 성숙해가는 남자라면, 늙은 남자라면 세 가지 온전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첫째, 믿음의 온전함. 둘째, 사랑의 온전함. 셋째, 인내의 온전함. 다시 말하면 믿음이 성숙하고 사랑이 성숙하고 인내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이런 성숙함의 태도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는 따를 만한 아버지, 따를 만한 할아버지, 그리고 따를 만한 존경스러운 장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늙은 여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3절입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세상에는 아름답게 늙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름답지 못하게 추하게 늙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아름답게 늙지 못한 여인들을 생각하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실이 추하고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술에 노예가 되어 자기 삶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여인들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덕스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름답게 늙은 여인들의 특성, 행실이 거룩하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물어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이웃들을 모함하지 않고 자신을 잘 다스려 자기를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선한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클레이라는 사람의 디도서 성경 주석에 보면 인도에 가서 한 선교사가 열심히 선교해서 한 마을을 거의 복음화했습니다. 한 마을이 복음화되었을 때 그 마을에 일어난 뚜렷한 변화, 놀라운 변화는 브라운이라는 선교사인데 그가 전도해서 복음화시킨 마을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 변화는 그 마을 안에 존경스러운 할머니가 많아졌다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 커뮤니티 안에서 남자들보다도, 지도자들보다도, 성직자보다도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들의 존재는 그들을 따라오는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최선의 모범, 최선의 교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정에 그리고 한 교회에 이런 어머니, 이런 할머니들이 많아진다는 축복, 이것은 복음화가 가져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인들은 앞서가는 늙은 여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배움인 것입니다. 가정이나 일터에서 훌륭한 선배를 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학습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보다 앞서 존재하며 삶의 모범을 보이는 어머니, 할머니의 존재, 이런 선배 어르신의 존재는 한 마을을, 한 사회를, 한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년 전 저의 큰아들이 어머니 날에 어머니에게 시 한 편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게 아주 참 좋아서 지금도 프레임에 집어넣어서 저희 벽에다가 붙이고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예요. 그냥 어머니, mother. 이번에 우리 30주년을 기념하면서 제가 세 권의 특별한 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천국은 우리 집 같아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시이기도 합니다. 어머니, mother, 아름다움, 착함, 그리고 진실, 그의 모든 경이로움에 담겨진 하나님의 투영, 희망과 시련의 근원, 계곡 속으로 불어오는 고요한 아침의 산들 바람처럼 우리 영혼 달래고 우리에게 힘을 주어 우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한 날 또 한 날을 살게 하나니 아침 이슬 같은 어머님의 눈물 너무 소중하여 오직 깨어있는 자들만 알지니 어머니의 영혼의 심연은 마치 하나님처럼 신비로워 너무 소중하고 너무 희귀한 것 인생이라 불리우는 광야를 순례하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한 찬미를 올려드리오리니 부디 어머니여 평화를 찾으소서 정녕 당신은 인간의 모든 자녀들의 호흡임을 아소서 그리고 당신은 포도나무 모든 경이로움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이미지시이니 모든 남편과 자녀들은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착함, 당신의 진실을 찬미할지라 당신은 생명이십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인에 이어서 본문에 보면 둘째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를 향해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의 4절에서 젊은 여인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절이에요. 시작!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칠 최선의 덕목 두 가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내는 이런 사랑의 삶을 그녀의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종종 그리스도인 여인들 가운데는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성경 공부나 전도를 빙자하여 집안 바깥으로 나가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복음이 오히려 여인들을 타락시켰다는 비방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집안일을 게을리하는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안일 잘 처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남은 시간을 사용해서 그 모든 신앙적인 과업을 감당하고 또 남편의 허락을 받아 우리는 밖에서 이웃들에게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바울의 권면처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중하고 순전한 아내의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거룩한 영향력을 한 사회에 끼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젊은 여자와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무엇보다 삶의 변화를 일상에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를 한 가지만 바울이 강조합니다. 그것은 신중함입니다. 자, 6절 말씀이에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기 신중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소프로네오란 단어예요. 소프로네오. 근데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사운드라는 단어예요. 사운드. 건강한, 건전한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젊은 남자들은 건전한 정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다고 별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보다 더 건강하고 전보다 더 건전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건전한 삶의 일상을 7절과 8절에서 가르칩니다.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도 두 가지가 강조돼요. 두 가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지 않게 하려면 두 가지 잘 하시면 돼요. 선한 일을 힘쓰고 건강한 말, 바른 대화 생활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행동, 건강한 대화 생활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의 젊은 날에서부터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 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의 가정을 혹은 우리의 젊음을 망치는 그런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중함의 삶인 것입니다. 젊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붙들어야 할 덕, 신중함의 덕인 것입니다. 자, 나는 오늘 무슨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을까요? 자신들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의 종들도 가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에 대한 교육은 마치 자녀 교육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종들 중에서 아, 이 사람이 아주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면 종들을 로마 시대에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았던 부루의 명화 가운데 벤허를 기억하시죠? 벤허. 그 벤허가 그 노예 생활에 노예 그 손을 졌다가 그 배가 파손되었을 때 사령관을 구출하잖아요. 사령관을. 그리고 로마에 들어가서 그 사령관이 자기를 구해준 벤허를 자기의 아들로 입양합니다. 이 사령관의 아들이 되어 그가 다시 그의 고향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 생각나시죠? 이제 본문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두 가지 레슨, 순종과 신실성입니다. 순종과 신실성. 순종함으로 상전을 기쁘게 하고 신실함으로 그의 의무를 다하여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신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의 인물을 볼 때 그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바로 신실성이 아니었습니까? 창세기 39장 4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 그는 자기가 일하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에게 위탁했다. 믿을 만하니까. 그래서 그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은 것이에요.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축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조국도 구출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신실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사도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의 삶을 만들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의 생애 가운데 남겨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가 자기 제자들에게 오늘은 마을의 시장에 가서 설교를 해야겠다. 그리고 제자들을 쭉 데리고 마을의 시장으로 내려왔어요. 시장에서 사람들과 인사도 하고 아이들을 보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네, 누가 뭘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수도사들은 빵을 얻었거든요. 저희들에게 빵을 선물로 주실 수가 있나요? 빵을 얻기도 하고 그렇게 시장을 쭉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아오자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설교는 언제 하시나요? 설교는 언제 하시나요? 이때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시장에서 사람들을 만난 것, 인사한 것, 아이들을 쓰다듬어 준 것, 그게 다 우리가 설교한 일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설교였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행동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설교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설교를 하다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계속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으로 설교하다 오신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설교하고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설교하다 오셨나요? 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제가 평생 했던 중요한 가정사역을 정리해서 이 책을 만들었는데 천국은 우리 집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도 시를 실린 가정을 위한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이 기도를 마무리로 소개하고 싶어요. 가정을 위한 기도. 주여, 우리를 부부로 연합하여 하나되게 하시고 허락하신 당신의 기업이 오니 이 가정을 통해 하늘 아버지를 더 이해하고 신랑 대신 예수 섬김을 배우게 하소서. 우리 모두 태생적인 이기주의자들이라 나만 말고 당신을 모르는 자들이오니 이런 이기심을 벗고 이타심을 입어 참된 사랑을 여기서 배우게 하소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천국을 이루어 가정이 주님의 작은 천국 되므로 천국을 증거하는 증거마당이 되게 하사 가정을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오면 가정 이루기를 꺼려하는 세대에 향해 가정은 우리가 태어나는 이유이오며 삶을 살아내는 목적임을 알게 하사 작은 천국들이 모인 세상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가정을 생각하는 달을 맞이하여 부디 주를 아는 가정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가족,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는 오늘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병들고 가정이 아픈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셨사오니 나를 다스리시사 내 마음에 천국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이 있는 천국이 또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천국은 우리 집 같다고. 주님,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주님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천국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통치하고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지배하는 거룩한 가정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힘들고 아프고 병든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여,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자녀여,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 돈이 아니라 천국 같은 가정,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모의 모범을 보고 자라는 해피한 우리의 자녀들, 그들은 부모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내일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성령이 통치하는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흔들리는 가정, 병든 가정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